이 작년에 월드스미스 저널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아마 이렇게 작년 이야기니까 2010년부터 맥널리 교수가 신혼부부 135쌍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지만 용서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용서했다고 답한 부부가 있으면 또 용서하지 않았다고 답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용서했다는 부부가 더 같은 잘못을 반복할 확률이 6.5배 더 높다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를 하면 배우자가 더 같은 잘못을 해서 더 괴롭힌다. 그런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들을 때 내가 용서를 하면 더 피해를 입는데 그리고 배우자 상대방이 더 나한테 더 괴롭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삶, 세 번째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 첫 번째 제목은 교제였습니다. 교제는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에 교제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사람, 자기의 취미가 비슷한 사람, 아니면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육적인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적인 교제를 하면 그 안에 잠시나마 재미는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까? 영적인 교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아픔,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 두 번째 제목으로는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일시적인 진리. 다른 하나의 진리는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되고 또 다시 올 그 세상에도 적용이 되는 영원한 진리.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은 일시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를 믿는 성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를 아는 것입니다. 노인 어버갓이 아니라 노인가 노인 지저스를 말씀합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그 영적인 교제와 경험을 할 때 그 성도가 진리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서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 세 번째로서 용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서로 빚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는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o release from legal or moral obligation or constraint.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이나 의무에 대해서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영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C. 헌터는 서번트 리더의 저자입니다. 그의 책 서번트 리더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만큼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한 만큼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용서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한 일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그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을 아는 데서 멈추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식,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육화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그런 육화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로고스가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이나 삶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말씀이 진리가 나의 육화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2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죽었는데도 그 가운데 아홉 가지 하나님께 정말 아홉 가지 감사의 복권을 찾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셔서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생각이 전환이 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아들 이름이 아들 두 사람을 죽인 그 동인 동신이거든요. 큰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자기 양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친아들로 받아들여서 이 안재선이를 나중에 목사까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 손양호 목사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손양호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딸이 있는데 딸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버님도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중에 아버님이 하신 일을 이해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당시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한 일, 손양호 목사님이 한 일을 그 딸이 아버지 옆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본 그 딸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인 그 재선이를 아들로 받아들인 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이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는데 그 죽이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고 딸로 삼으신 것입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가 돼서 그것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완전히 내 안에 그 말씀이 육화가 돼서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용서할 수 있다고 오늘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를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기를 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분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안에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그 침대에 있는 침대에 놓여져 있는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의 믿음으로. 그 친구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아니, 다른 질문으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쌓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분내고 서로 갈라섰다면 이 중풍병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서로 형제끼리, 친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는 그 의미는 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서로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쌓여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읽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켜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에 생길 겁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더 오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 앞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공유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원통함이 마음에 쌓인 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누가 이 상처를 조금만 던져줘도 이 상처를 스치게만 해도 이 상처는 아프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까요? 손에 한번 상처 나면은, 저렇게 손에 상처 나오면은, 약간만 이렇게 있어도 스치고 부딪혀도 굉장히 아픕니다. 저런 상처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그 기억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기억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의 형성 중에 하나가 원통함인데, 원통함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데 그런 상처가 있으면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니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너는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바뀌어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는 감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감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원통하고 막 분내고 하지만은 그 분하고 원통한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분하고 원통한 그 감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 감정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만 라이스라고 해서 목회 상담을 하시는 분이 이 원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통함이란 자기의 감정을 자기 자신이 조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조종하게 그냥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원통함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원통함을 버립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당신은 나에게 쓰레기라고 불렀고 나를 그렇게 취급했던 사실을 나는 증오해 라고 글을 써요. 당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나는 혐오감을 느껴 막 쓰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감정들, 내 속에 오늘까지도 조종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뭐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이릅니다. 그 쓴 것을. 저 사람이 저에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설교의 질문, 용서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생각하고 나에게서 같은 잘못을 계속해야 하는데도 용서를 과연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그래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거나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안에서 이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에 자라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은사 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모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먼저 영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저희들이 모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면서 성도의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모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